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온 가족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누가 왔는지. 아까 이제 규민이가 여기서 베이스를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규민이 옆에 또 좀 못 보던 아이가 있어서 누구냐 그랬더니 사촌 동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희 교회에 이렇듯 처음 방문한 분이 계시면은 환영합니다. 축복하고요. 또 오른쪽에 우리 예쁜 우리 자녀들의 또 액자들도 걸려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제 잘 주무셨어요? 집에 잠이 잘 옵니까? 제가 여름에 매번은 아닌데요. 한 번 정도 그렇게 느끼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잊어버렸다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다가 여름의 한복판에서 오늘 볕하고 바람은 약간 가을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느끼는데 여름의 한복판에서 가을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언뜻 느낍니다. 그냥 언뜻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좀 더 나아갔는데요. 우리가 살아있지만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죽음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죽음이라고 생각한 우리 삶 속에서도 그 중심 안에 들어가면 부활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언뜻 언뜻 느껴지는 생각들이지만은 그 생각들 속에서 우리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참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초등부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려고 앉아있는 모습이 힘이 많이 됩니다. 오늘도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자, 우리 앞에 화면이 뜨죠?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잠언서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설교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성경 구절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5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홀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초등부 친구들만 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자, 초등부 친구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시작! 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 여러분, 어느 시대나 어느 사회를 막론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로 하여금 그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이렇게 묶어놓은 교훈하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격언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서인 오늘 이 잠언은 일반적인 격언집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그 격언집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면 잘 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잠언은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삶의 원리를 가져야 하는가를 묶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잠언과는 다릅니다. 즉,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쓰인 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쓰인 책이 잠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잠언서를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삶의 방향, 자세, 행동, 또 교훈,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어떻게 가르치고 말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 뭐라고 되어 오늘 본문 잠언서에 읽지는 않았는데요. 잠언서 1장 1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잠언서 1장 1절 우리 7장을 읽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절을 보면 1절을 딱 보면요 이 잠언은 초등부 학생들도 잘 보세요. 누구하고 관련이 있느냐면은 솔로몬과 관련이 있어요. 솔로몬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솔로몬 들어봤어요? 근데 솔로몬에 대한 평가는요 양극단을 달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되자 가장 먼저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솔로몬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갔어요. 이스라엘의 영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착했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을 섬기는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도 서슴지 않았고요. 이방에서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안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 대해서 진노하셨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분열시켰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안 나타나요. 그러나 잠언서나 전도서 등을 이렇게 보면은 아 처음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구나라는 것을 잠언서나 전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가장 최정상에 있었던 한 사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가장 꼭대기에서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사람, 세상의 향락과 유혹과 우상 숭배에 몰두했다가 말년에 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의 후손들에게 글을 쓴 것이 잠언서인데요. 그가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너희들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말하겠다. 재물이라고 말할까요? 권력이라고 말할까요? 명예라고 말할까요? 쾌락, 즐거움이라고 말할까요? 아닙니다. 솔로몬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가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을 그의 후손에게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그 후손들에게 너무 그 마음이 애절하게 일어나서요.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 호칭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인생을 경험해 본 아버지가 이제 막 20살, 18살, 19살, 20살, 21살, 22살 이제 막 성인의 길을 나서려는 미숙한 친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들아, 내가 살아보니 아빠가 살아보니 아빠 인생을 돌아보니 아빠가 참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구나. 그러나 너만은 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네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살지 마라. 나처럼 살면 안 된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잠언서 7장을 읽었습니다. 내 아들아라고 말하면서 잠언서 7장에 솔로몬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장 1절 2절 초등부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 2절 어떤 말을 솔로몬이 했는지 시작.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시 더 크게 초등부 남학생들 어디 갔나? 자, 더 크게 시작. 2절. 여러분, 1절 좀 더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 정말 소중한 것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그렇지. 보물창고, 소중한 곳이지. 여러분, 집에 금괴, 금이 있으면 이 금은 어디에 보관해야 됩니까? 금고에 보관해야 됩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더 철통같이 간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같이 지키라.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지키라. 법을 눈동자같이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공부 반이 특송도 했고 간증도 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지키고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어디에 간직할까요? 소중한 곳에 간직하겠죠. 아무데나 두지 않겠죠. 누구지, 금방? 누구지? 우환이가 드디어 최고의 반열에 한 숲에서 한 8년 말씀을 듣더니 제가 그 다음 할 설교 말씀을, 이야, 정말 대단해. 우환이가 한 8년 말씀을 듣더니 드디어 본인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말하고 나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간직해야 하는가? 따라해 볼까요? 우리 마음. 자, 그게 3절에 나오죠. 1, 2절이 그렇게 말하고 3절에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 말씀을 어디에 지키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책을 내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는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이 말씀을 두고 있는지. 3절에 보니까 네 손가락에 메고, 말씀을, 네 손가락에, 말씀을 어떻게 메는지 모르겠지만 네 손가락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요, 금반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우고 다니듯이 말씀을 늘 가깝게 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도, 말을 할 때도 이렇게 펼치면 말씀이 나오도록 말씀을 늘 가깝게 해라.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깝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 있어서,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언제나 말씀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서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곧 말씀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나를 그곳에 두라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곧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또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긴 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맞아요. 결국 그런 거죠. 영적으로는 그런 거죠. 여러분,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살면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서 오늘도 말씀의 기준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말씀은 내 책상 위에 이렇게 있고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말씀은 딴 데 있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은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여러분, 말씀이 마음이 없어서요, 그냥 내 생각, 내 기준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거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올바른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잘못된 기준이 없으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잖아요. 잘못된 기준에 의해서 잘못된 생각이 나오고, 잘못된 생각에서 잘못된 말이 나오고, 잘못된 말에서 잘못된 행동이 나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러다가 배가 망신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꾸로 말씀이 자기 마음에 소중하게 담긴 사람은요, 어긋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씀에 따라 행동하니까 사소한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는 언제나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노력합니다. 길이 되는, 우리 인생의 길이 되는 성경 말씀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고 결국 그 올바른 길은 우리에게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의 기준으로 사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가락에 메고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요, 지킴을 받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지킴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키면 지킴을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요, 그 말씀으로부터 지킴을 받습니다. 이런 거 써야 돼. 저도 못 써. 나 보지 말고 써. 뭐라고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여러분, 1, 2절에 보세요. 1, 2절을 다시 찍어주십시오. 1, 2절에, 7장 1, 2절에 자, 지킨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1절, 2절 두 번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1절 읽으면서 1, 2절에 지킨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1, 2절에 지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세 번. 지키며 지켜 지키라. 이렇게 지키면 어떤 일이 있는가? 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거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1, 2절에 지키고 지키고 지키면 그 말씀이 5절에 너를 지킨다 그랬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지키는가? 솔로몬 왕은요, 우리가 지킴을 받는 예로 5절에 누구와 누구로부터 뭐라고 돼? 어디 누구와 누구로부터 음녀와 또 홀이는 이왕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면 누구로부터 지킴을 받는다고요? 5절에 여기 초등부 친구들 보세요. 말씀을 지키면 5절에 누구로부터 지킴을 받는다? 음녀와 이방 여인으로부터 지킴을 받는다.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는 사람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홀리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홀림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솔로몬이 살아보니 자기가 말씀을 안 지킬 때에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 홀림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본인이. 그래서 살아보니 음녀와 이방 여인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지키는 것이다.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저 두 가지로부터 지킴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지키면 지킴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음녀와 이방 계집은 무엇을 뜻하는가? 본문 7절에 음녀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는 음과 녀 두 복합어입니다. 여기서 음란한을 의미하는 음이 나왔는데 히브리어로는 주르입니다. 주르란 단어가 뜻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보니까 창녀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서 온 이방인이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른 이상한이라는 뜻이 있고 네 번째는 멀어지다, 나빠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를 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여자 이런 뜻이 됩니다. 이 합하면 이상한 여자. 근데 이상한 여자인데 왜 이상한 여자냐? 네 번째 있는 것처럼 이 여자는요, 사이를 나쁘게 하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딱 이상한 여자인데 이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가 사이를 나쁘게 해요. 그래서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이 음녀를 간음이라고 번역했고요. 또 때로는 금지된 여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여기 음녀가 나오는데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여기서 큰 음녀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러니까 음녀는요, 어떤, 여기 나오는 음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나쁘게 하는 여자. 이거, 나, 더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거나 나쁘게 하는 여자의 뜻입니다. 이게 음녀입니다. 이게 음녀란 뜻입니다. 솔로몬 왕이 철저하게 이 음녀를 경계해야 된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에 보면 음녀와 관련해서는 호색하지도 음행하지도 간음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7장에서는 음녀에게 빠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 음녀의 위력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음녀는 무엇을 가리킬까? 여러분 성경이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크게 멀리해야 할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면 첫 번째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보세요. 하나님보다 앞선 것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선 무엇 혹은 하나님보다 앞선 누구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 있어. 내가 더 소중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의적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해. 그러면, 나 자신이 우상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해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야. 두 번째, 돈이 앞서면 돈이 우상입니다.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 사람이 우상입니다. 지위가 앞서면 지위가 우상이고, 권력이 앞서면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발생하는 우선순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갔다가 또 오늘날 돈이 제일 앞서고 뒤로 쭉 빠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신앙이 막 컨디션이 좋을 때는 막 하나님이 제일 먼저인데 알 때는 뒤로 쭉 빠져가지고 사람이 중요하고 권력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했다가 아니야 내가 정신 차려야지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갔다가 그러면 여기서 간음 얘기했잖아요. 우상숭배가 나오고 또 중요한 하나는 간음이라 그랬는데 간음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 부부관계 우선순위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보다 우선되는 누군가가 있다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와 간음의 공통점이 누군가? 사랑하는 누군가보다 앞선 무언가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우상숭배와 간음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집에 가셔서요, 7장 6절에서 23절을 읽어보면요, 이 음녀가 한 젊은이를 데려와서 관계의 단절, 관계의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 곳을 휘젓고 다닙니다. 이게 6절부터 23절인데요, 이 젊은이가 정신을 못 차려요. 막 데리고 다니는데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살아보니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내 아들들에게 말하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내 계명을 간직하고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 법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키면 오늘 오절 말씀처럼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서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마치 이 잠언서 말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명령처럼 보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6장 4절. 이 말씀을 웬만하면 암송하시면 좋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지금 이제 모세가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세대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기고? 네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에게? 내 자녀에게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자, 초등부 나중에 질문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금방 목사님이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뭐다?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 새긴다? 내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는 그것을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쳐 주십니까? 마치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방법을요.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 가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기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그러나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사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4절 5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새기고 지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자문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여러분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보통 이렇게 연주를 하기 전이나 이렇게 보통 기준음이나 아니면 이게 맞는지 튜닝하고 조율하잖아요. 근데 만약 기준음이 틀리면 어떻게 되지? 그치? 엉망이 되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보현이 고마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음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음이 없거나 이 기준음이 잘못되면 우리 삶을 이 기준음에 맞춰서 조율해야 되는데 조율할 기준이 없고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삽니다. 내가 그냥 살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요 내 삶에 가져와서 맞춰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때로 내가 아프고 힘들지만 이것이 기준음이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거기로 갖다 놔야 되는데 기준음이 없거나 잘못되면 내가 살고 말씀을 갖다 붙인다니까요. 그리고는 내가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기준음이 틀려서 이상한 소리를 내요. 나오는 말은 말씀 같은데 이상한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기 좋을 대로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삶으로 번역돼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어떤 성경에 있는 몇 구절을 막 읊조리거나 이렇게 와서 의례적으로 예배 행위를 하는 게 아니고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삶으로 내가 말씀을 기준음을 가지고 삶으로 삶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번역해내는 것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중단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간직하고 계명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번역하기 위해서 공동체적으로 노력한 너무 많은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먼저 띄워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뭔지 제가 말씀드리진 않고 제가 이게 다 양해를 구해서 띄운 거니까 괜찮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아직 뒤에는 가지 말고요. 한 형제가 아침에 회사에 출근해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요. 큐티한 말씀을 아내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걸 계속하고 있는, 그러니까 몇 개월 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계속하고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아침에 가서 큐티하고, 심지어는 그 큐티할 때 물론 자영업을 해서 그렇긴 하지만 그 큐티를 한 말씀 때문에 오전 내내 다 시간을 소유할 때도 있대요. 어떨 때는 말씀이 너무 깊게 들어가서. 그러면 그 말씀 한 걸 아내에게 보내면 아내가 두 사람이 묶여있는 카톡에 밴드에 아내가 반응하고 그래서 형제가 거기에서 올려놓은 감사 기도입니다. 근데 이게 이 감사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묵상의 시간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함에 제가 잘하는 한 가지 일에 매진할 것이며 그로부터 이웃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나이다. 저 자신을 저 스스로 칭찬하지 않겠사오며 주변 사람들을 칭찬하고 과도하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엄하게 교육하여 나쁜 악습을 고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마음속 머릿속에 간직하는 지혜 있는 자로서 양육하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2016년도에 잠언서 27장 묵상한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 7월달 1년이 지나서 잠언서 27장을 또 묵상했어요. 이 형제가. 1년이 지나서. 근데 여기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여러 다 중에 제가 그 보내주신 것 중에 딱 자른 겁니다. 27장 23절. 주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1년 뒤에 이 말씀을 다시 봤어요. 회사 가서. 저에게 양떼가 무엇이옵나이까? 주님, 저에게서 양떼는 사람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24절, 25절 이렇게 나오는데 눈으로 사람들의 형편을 살피고 마음에 두며 그들을 살찌우게 하는 것이다. 그들을 살찌우는 데는 큰 수고가 필요 없다. 쟁기질이나 씨 뿌리는 수고가 필요 없다. 그들을 먹이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생산된다. 풀이 돋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기만 하면 되며 겨울을 대비해 거두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형제가 마주 쓰기를 하나님은 모든 자신의 역할을 다 하셨다. 나는 게으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만약 내가 내 할 일을 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이며 승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 마지막에 말씀을 다시 갖고 왔어요. 내 양떼를 지키라. 그리하면 그들이 너를 지켜주리라. 그리고 최근에 우리 형제, 집사님 글입니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 자, 우리 그 다음 거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지금요, 한터에서 로마서를 필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장을 쓰고 있어요. 로마서 1장. 잘 안 보여도 돼요. 로마서 1장, 박현주 집사님이 로마서 1장을 쓴 겁니다. 성경을 쓰고 있어요. 1장은. 저보다 먼저 나가시네. 어디 나가는지 몰라요. 자, 로마서 2장 필서, 우리 진흥모 집사님. 글씨가 너무 이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뭐죠? 바인더에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성경을 쓰고 계세요. 로마서 2장 필서입니다. 진흥모 집사님 쓰고 계세요. 그 다음, 윤기순 집사님, 로마서 1장 필서. 맞죠? 혹시 자기가 안 썼는데 제가 잘못 받아가지고 아니면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태원 집사님. 로마서 1장 필서. 이터에서 지금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터와 상관없이 가정적으로 따로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정화 집사님. 현재 성경을 계속 쓰고 계신데 열왕기상까지 쓰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까지 썼습니다. 이정화 집사님 쓰고 계세요. 뭐 이런 거 보면서 이 감동받아야지 뭐 글씨가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것 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지금 열왕기상 1장 그 다음 보세요. 뭘까요? 이남희 집사님이 영어로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지금 쓰고 계신 게 아니고 작년에 쓰셨다 그랬죠. 근데 저에게 그냥 보내주셔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느 성경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승호에게 좀 찾아봐 달라 이래가지고 마태복음 26장 이남희 집사님께서 성경을 쓰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올려주실래요? 이 수요 성경 공부팀이죠. 오늘 특성했던. 근데 여러분 제가 수요 성경 공부팀, 아까 여러분이 얼뜻 들으셨는데 굉장한 일을 하나 했어요. 수요 성경 공부팀에서. 로마서를요, 1장부터 16장까지를 매일 읽는 걸 일주일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로마서를 읽은 게 아니고 하루에 로마서 다 읽기로 5일 동안 했단 말입니다. 다 하신 분도 있고 못 하신 분도 계시지만 로마서 1장, 로마서를 다 읽기를 매일 일주일 동안 하자 그래서 그걸 시도했어요. 그 다음 유치부터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교육자 성경 공부. 교육자는요 한 8주에 거쳐서 디모데전서 첫 장부터 마지막 때까지 한 절 한 절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저하고. 디모데전서 성경. 그래서 교육자들이 모여서 디모데전서 한 절 한 절까지 다 이렇게 읽고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디모데전서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자들은. 얼마 전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유치부터 깜짝 놀랐어요.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사진에 다 안 들어올 만큼 꽉 찼는데 유치부터에 있는데 유치부터에서 보니까 유치부터에서 지금 성경 매일 읽기 성경 매일 읽기 일주일 동안 읽는 걸 일주일 동안 읽는 걸 로마서 했고요. 야고보서 했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했고 빌립보서 했고 매일 성경 읽는 것을 일주일 동안 하는 것 그 성경을 읽는 것 이 터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 성경 쓰기, 뭐 성경 암송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뒤에 보면 유치부터 그 뒤에 보면 우리 자녀들에게 영상이죠. 그 다음에 영상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제가 영상을 한번 봤어요. 한번 봐 주실래요? 영상 한번 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요. 한숲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려고 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았어요. 일주일 동안. 한숲에서 말씀을 어떻게 보고 읽고 묵상하시는지 전화드리고 연락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제 마음의 기쁨은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모으지는 못했지만 자료를 다 가지지는 못했지만 여기에 나오지 않는 더 많은 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지키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숲의 기도인데요. 자, 이 기도는 다 같이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법을 세워두었는지요?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었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의 말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해야 하는지 어떤 법을 세워야 하는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었는지요?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법을 세워두었는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아니었고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의 생각의 말이었고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무엇을 명령해야 하는지 어떤 법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먼저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